당시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한 음식도 딸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 장군 요압과 또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성문 오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사실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따라서 너무도 잘 순종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잤더라면 아마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사실과 또한 아기를 낳게 된 사실은 그냥 묻혀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너무도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집에 가서 쉬라는 말에도 끝까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충직한 다윗의 그 계략을 무마시켰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적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서 보내고 다른 군인들은 뒤로 빠져서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참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데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손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자동차가 언덕에서 그렇게 내려가리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세차한 속도로 계속 그의 삶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간통했을 때에 이제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십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투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님, 이 죄가 나를 투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여 듣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주의 권면과 징계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엄청난 결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도로 위에 많은 신호등들이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신호등이 없다면 이 차가 굉장히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달리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다면 아마 그 차는 자기 차가 속도가 얼마가 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급속행을 가다가 사고 날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 신호등 하나하나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서로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징계와 채찍을 달려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질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삼킨다는 사실. 마치 우리 속에 이렇게 암병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 우리가 암과 투병하고 암과 싸우지 않으면 암이 우리 몸을 삼키는 것처럼 이 죄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자기의 왕인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이자 자신의 상관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왕이 자기 손에 들려서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들고 가는 그 문서에 자기의 죽음을 계획한 은밀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까맣게 모른 채 요압에게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100%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돌보고 이렇게 용납해야 될 존재이지 내가 100%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위에 나의 사모할 자 누구리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안 맞다.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대신 한 분만을 진실로 의지하고 이 세리에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요압 장군이 보낸 전령의 편지를 읽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갔느냐? 아비멜렉이 성 가까이 갔다가 한 명이 던진 그 돌짝에 맞아서 그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화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시킨 대로 그 전령이 그런데요. 왕이시여, 왕의 부하 중에 네 사람이 죽었는데 해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근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화를 터뜨리던 그런 모습에서 아주 조용해집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것이 병가지 상사지 않느냐. 오늘 이 사람 죽을 수 있고 내일부터 저 사람 죽을 수 있다. 공평해야 될 왕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그 왕이 자기를 허물을 감추는 부하 우리아의 죽음 소식 앞에서는 너무도 잔잔해집니다. 너무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이 급속도로 안으로 굳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유혹을 이길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거닌다가 한여인을 보았을 때 첩보원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유부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 발길을 멈췄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듣고도 그는 또 전령을 또 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는 자신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우리아를 또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유명의 목동이었을 때 그가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들의 공동과 싸울 때 그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권력에 도취된 오늘의 다윗은 한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다윗이 점령해야 될 것은 그 대적의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윗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세라는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내어 애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바세라는 우리아는 바세라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세라도 우리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례를 마친 바세라는 다윗은 자기의 부모로 불러들이고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에게 임신시켰던 아기를 낳게 만듭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평가 한 줄이 중요합니다. 다윗에 대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면서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은밀히 한 일을 누가 알겠느냐고 은폐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고 그의 목자 되신 주님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간통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에 대한 죄책감도 이렇게 없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알던 다윗이 맞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겠습니까? 시편 53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서 비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중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다윗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꼬리를 물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죄를 은폐하며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은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선악간에 판정하시고 모든 일을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도 갚아주시고 신원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 정말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도 그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주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고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용서와 긍휼를 맛보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